오늘 말씀은 시편 146편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성호를 높여드리며 찬양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전전에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듣고 깨닫게 하시사 그 말씀대로 살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저희들의 삶에 길이 되고 능력이 되고 열매가 되고 또 소망이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들은 매일매일 생활할 때에 자기 자신의 감정이나 자기 자신의 생각, 마음에서 이렇게 나오는 자기의 소리에 민감하고요. 또 남들이 내게 대해서 평가하고 말하는 그들의 그 눈초리, 그리고 그들의 말, 그들의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한테 얼마만큼 민감한가,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얼마만큼 바라보고 있는가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바라보고 계시다고 했는데, 우리들은 얼마나 하나님에게서 눈을 돌리고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생각에 팔려 있을 때가 많은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안 그러고 싶은데, 그런 자기가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싫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늘상 정말 조금만 허리띠가 풀어지면은 그냥 딴짓하고 있고 딴곳 바라보고 있고 다른 것에 귀 기울이고 있고 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우리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야 그나마 보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 앞에 나와서 비춤을 받는 것은 그러한 자신을 빨리빨리 수정받고 빨리빨리 하나님의 정말 빛을 비춤 받아서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어디 바라보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야 되는지 그것을 정말 너무 먼길안 가고 너무 치우쳐 넘어지지 아니하게 빨리빨리 하나님 그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하나님 세워주신 그 믿음의 자리에 설수 있도록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에 우리가 기대하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절대로 실망시키시지 아니하고 부끄럽게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떨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그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그것을 기대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고 부끄럽게 하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어떤 육체적인 소욕, 우리들의 원함대로 해달라고 하나님한테 졸라댔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주셔야만 되는 의무도 없고 책임도 없고 또 하나님은 사실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것을 하나님은 예비하고 또 공급해 주시고요. 또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싫어해도 우리가 정말 그게 있어서 우리가 정말 문제가 되고 그게 있어서 우리가 죽게 되고 그것이 있어서 넘어지게 되면 하나님은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꾸 가르쳐 주시려고 그러고 우리를 자꾸 고쳐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계속 두드리고 계세요. 그리고 두팔 벌리고 언제든지 우리가 그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도록 발길이 그 하나님에게로 가도록 그리고 우리의 눈이 예수님에게로 다시 돌아가도록 기다리고 계시는 그분입니다. 정말 듣지 않는 자에게도 계속 하나님은 소리쳐 외치시는 그러한 하나님. 정말 하나님처럼 그 짝사랑을 하시며 일방적으로 그 인생에게 그 선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그리고 큰 인내와 그 정말 관용으로 두 손을 벌리고 그리고 우리들을 기다려 주시는 분은 아니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어떠한 분이냐면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세요. 왕의 왕, 주의 주, 모든 것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정말 진토로 만들어져 없는 것과 같은 그러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자, 우리를 도우시고자,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자,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을 걸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영혼, 그것은 정말 축복받은 영혼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찬양을 내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찬송을 부어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똑똑해서 거룩해서 그리고 그들이 뭔가 선하고 또 정말 겸손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자비로, 긍휼로 인도하시고 정말 오래 참으시고 더디 노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자꾸 가르쳐 주시고 경험하게 해 주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 찬양을 부어주신 거예요. 성경에 찬송이 그 나오는 것을 처음 그 홍해를 건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여자들이 소고를 치면서 그 미리암이 먼저 그 앞장을 서서 그 승리의 구원의 찬가를 부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첫 찬송으로 나오는데요. 구원의 기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정말 꿈같이, 기적같이 있을 수가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지금 홍해를 건너서 왔습니다. 뒤쫓던 그 애굽의 군사들은 다 그냥 합쳐진 그 물속에 떠내려가 죽어버렸어요. 그러할 때 그들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구나 하는 그러한 감격과 기쁨을 맛보게 되고 그 하나님께 노래를 하며 정말 찬송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자가 기쁨으로 그리고 감격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것이 뭐예요? 찬송이에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정말 심판의 하나님이시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자기들에 대한 그 마음에 대해서 그들이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그 자기들이 뭔가 지어서 드린 그러한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하신 것을 체험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 앞에 노래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우리가 찬송가 보고 그냥 지어진 곡 그리고 가사를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과 도우심과 붙드심과 인도하심과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그것을 우리가 체험할 때 하나님을 높이지 아니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노래하지 않을 수 없는 기뻐하지 아니할 수 없고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이 이렇게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이라는 거, 찬양이라는 거는 우리들의 입술의 열매요. 우리들의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라고 그랬습니다. 제사라는 거는 내가 같이 드려줘야지 노래만 뭐 앵무새처럼 아니면 깨꼬리처럼 잘해서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노래 잘하는 가수들 많지요. 그러나 가수들이 찬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은 여기서 보면은 내 영혼아 라고 얘기합니다. 영혼이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 마음과 뜻과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다해서 정말 우리가 보통 땐 생각하지도 않고 들여다보지도 않는 내 영혼, 그 영혼 깊숙한 데서부터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에게 드리는 감사의 제사가 뭐예요? 찬송인 거예요. 근데 내 생전에 나의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송축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늘상 내 평생 어느 때든지 그 하나님은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요. 찬양 가운데에 거하시기에 합당하신 그러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슬프고 외롭고 힘들고 그리고 문제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많은 일들이 있어요. 싫은 일들이 있어요. 내가 고통스럽게 아프게 느끼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역시 뭐예요? 우리가 정말 찬송 드릴 만한 분이에요. 송축할 만한 분이에요. 왜?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분은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살리고 계시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세우고 계시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죽음의 골짜기를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건 그분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이라. 사막에서도 물나게 하고 물속에서도 건지시는 우리가 지나가는 그 삶의 길이 어떤 땐 사막 같고 어떤 때는 용광로 뜨거운 불속 같고 어떤 때는 물 위를 걷는 것 같고 물속에 빠진 것도 같고 어느 때는 빙판 위를 혼자 걷는 것 같고 어떤 때는 광야에 혼자 버려진 것 같아요. 길이 막막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우리 그 첩첩 산 중에 혼자 길 잃어버린 것 같이 그렇게 보일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거기에 하늘이 열려있고 거기에 그 푸른 초장 실많은 시냇가가 그 주님 안에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거기에 정말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게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속에서도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살리우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전에 내 평생에 그러니까 그거는 다시 얘기하면은 이와 같은 때에 지금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어제까지 아니 조금 전까지 찬양하지 못했다. 송축하지 못했다. 그거는 뭐 엎지러진 물같이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주님 함께 하시고 지금 이 순간 그분은 내게 찬송 받으실 분이요. 내게 정말 고마우신 분이고 내게 자비로우신 분이고 은혜로우신 분이고 내게 사랑이신 분이요. 정말 그분은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생전에 나의 평생이라고 할 때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이 순간이에요.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두 손을 높이드려 그분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이와 같은 때라는 거는 우리에게 항상 그 순간 그 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고 있는가? 나의 마음이 슬프고 나의 생각이 복잡하고 문제 속에 짓눌려 있는가? 아니면은 나의 어떤 야망과 나의 어떤 꿈 때문에 지금 경황 없이 그것만 줄다름치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사람을 두려워하며 사람에게 비유 맞추며 사람의 종이 돼서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지, 아니면은 돈 벌라고 뭔가 이렇게 아니하면 안 돼, 이것도 해야 되겠고 저것도 해야 되겠고 그러면서 헉헉거리고 있는지. 내 생전에, 내 평생에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금 이 순간 그분을 바라봐야 돼요. 그분은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뭐를 해주셨나? 우리 3절부터 보면 방백대를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그 사람이 지금 어떤 귀인이고 어떠한 권세를 가졌던, 어떠한 부를 갖고 어떠한 힘을 가졌던 그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우리가 정말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합해서 우리를 돕는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이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아니 내 안에 있습니다.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살아줄 수 없고 누구도 나의 아픔, 나의 그 삶의 문제를 대신 내 입장에 서서 대신 죽어줄 수도 없고 그거를 감당해 줄 수도 없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는 거는 각각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만 고통 있고 나만 짐 있고 나만 힘들고 나만 지금 뭐가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각각 다 있어요. 물론 때가 다릅니다. 정도도 다를 수 있어요. 아기가 지는 짐 다르고 어른이 지는 짐 다르듯이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거를 허락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숙함에 이를수록 하나님은 사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많은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큰 고통 같지만은 그 사람이 감당한다는 건 결국 마찬가지예요. 힘 있는 사람이 많은 짐을 진다 그러는 것과 조그만 사람이, 약한 사람이 조그만 짐 갖고도 헉헉거리는 거, 그건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짐의 무게, 짐의 크기를 놓고 똑같이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몸이 큰 사람들이 많잖아요. 서양 사람들이 뭐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대부분 동양 사람보다는 몸집이 큽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아기를 탁 안아도요, 그냥 한 팔 탁 안아가지고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가볍게 하는데, 우리는 아기를 안을 때 두 손으로 안았다가 이쪽으로 안았다 저쪽으로 안았다 무거워가지고서 쭉 아기를 안고 가다 보면은 우리는 끙끙거려요 사실. 근데 그냥 서양 사람들, 그 몸이 큰 사람들, 그런 아빠들 보면은 양쪽에 애를 이렇게 하고서도 그냥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유쾌하게 그러고서 가는 거 보면, 야, 힘이 있다는 건 참 좋은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힘이 뭐 애기 안는 힘만 힘이 아니지요. 어떤 것에서 견디는 거, 어떤 것을 우리가 해나갈 때에 정말 각 사람이 다 다른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힘있게 잘할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를 않으셨어요. 육체의 힘이 강한 사람도 있지만 마음이 강건한 사람도 있고요. 정말 그 육체의 힘이 아무리 강건하다 그래도 그 사람이 나이 들고 병들고 하면은 그 강건함이 다 쇠하여집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늘 강건하다라는 것이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잘 아는 아저씨 장례식에 갔다 왔는데요. 지금 87세로 돌아가셨나요? 저희 아버지보다도 한 살 위신데 결혼 생활 66년 같이 하시다가 지금 돌아가셔서, 뭐 어떻게 보면은 정말 오래 사셨고 행복하게 사셨고 그냥 정말 때가 됨에 가셨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제가 처음 그분을 뵌 게 한 35년 전에 뵀는데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뵈오면서 또 오늘 그 장례식에서 그분의 젊었을 때 사진부터 이렇게 쭉 또 동영상까지 돌려가면서 이렇게 볼 때 그 젊어서 멋있었던 청년이었는데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베풀고 정말 너무나 모든 사람에게 그 의지가 됐던 아빠였고 남편이었고 그리고 이웃이었고 친구였는데 그렇지만 대장암이 걸려서 그 인공항문을 한 지가 벌써 십몇 년이 되지요. 그리고 치매에 걸리시고 그리고 지금 돌아가셔. 그러한 과정 이렇게 볼 때 참 오늘 장례식에서 참 저희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났고요. 두 분이 앉아 계시면은 두 분이 다 말수가 적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둘이 아주 서로 사랑하고 여기는 그 마음과 눈이 이렇게 교감이 되는 그러한 두 분이 앉아 있으면은 거기 아줌마들과 그리고 저희 엄마랑 거기서 이제 소위 말하면은 그 여자들이 제잘제잘 얘기하고 하면은 그 울타리처럼 따뜻한 눈으로 보고 있던 그 아저씨 그리고 저희 아버지 지금 다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인생은 정말 젊었고 멋있었고 그리고 힘있었고 그러한 때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게 영원하지 않고 그게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지 왜 그런 방백들이나 그러한 권력자들 돈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지 그거는 그 사람들이 그게 계속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돈 있다고 하나 힘 있다고 하나 지금 권세가 있다고 하나 지금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귀한 역임을 받는다고 해도 그 사람을 의지하면은 네가 결국은 쓰러지게 된다. 그 사람이 너를 도울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은 그거를 뭐 인생을 그 없으의 역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인생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예요. 제가 좀 앞지락이 넓은 것처럼 오지랖이 넓은 것처럼 이 사람 저 사람 아픈 거 어려운 거 보면 항상 뭔가 돕고 싶은 생각이 참 많아요. 그래 마음이 막 분주해집니다.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괜찮아질래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을래나? 막 어떤 때는 몸이 몇 개였으면 좋겠고 어떤 때는 그런 것 때문에 밤잠을 못 자고 어떤 때는 그것 때문에 내가 아주 알아눕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너 자신이 내가 살리지 않으면 안 되고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너 자신 아니냐 주제 파악하라고 자꾸 그러세요. 또 제가 뭔가 그 아무도 도울 수가 없고 내가 아무것도 그 사람에게 해줄 수가 없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죄책감에 빠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미안하고 그리고 정말 속상하고 뭔가 해줬으면 좋겠는데 뭔가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가볍게 해주고 시원하게 해주고 뭔가 괜찮아 그러고 해주고 싶은데 그냥 어떻게 해줄 수가 없을 때 그 사람한테 미안할 뿐만 아니라 나 스스로도 굉장히 자책이 되고 자꾸 속상해지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항상 너가 도움을 받아서 네가 지금 내가 없으면은 너 스스로가 지금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야. 네가 힘들 때 네가 어려울 때 너는 누구 보고 도와달라 그러냐. 저는 사실 하나님 바라보고 있지 별로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를 잘 못해요. 그리고 특히 일본에 혼자 떨어져서 애들을 키우면서 그 속에서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사들을 많이 붙여주셨지. 제가 당연히 정말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도와주리라고 생각하는 그런 가족들이나 친지 그리고 친척 아무도 없이 살았기 때문에 이방인 속에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도와주면 정말 고마운 거고 하나님이 그것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게 해주셨다라고 생각했지 내가 받아 마땅하다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대상은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맙고 그래서 그게 잊어버려지지 않고 제가 어떤 면에서는 참 편히 살아왔던 게 하나님이 저를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 도와주신다. 사람들이 까마귀 역할을 해서 하나님의 공급줄이 되어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돼서 저를 붙들어주고 저를 도와주고 저를 이렇게 정말 같이 해줄 수 있는 그리고 주 안에서 지체들로서 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주고 서로가 더불어서 성령으로 이렇게 교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신 그러한 관계들 이 모든 것의 중심이 지금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하셨다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떤 조직을 만든 것도 아니고 그게 혈육 관계도 아니고 무슨 동창이라든지 한 고향이라든지 하다못해 한 교회 다녔다 뭐 이런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제게 참 보화 같은 하나님이 이어준 그러한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제가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저를 사랑해주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된 것이지 제가 그들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어진 관계는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지체들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사실 저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중매 역할을 하는 것이지 결코 저를 의지하라고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힘이 없거든요. 그냥 해주고 싶고 도움이 된다면 뭐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자원함이 있는 것뿐이지 사실 도울 힘은 제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그 아저씨 장례식에서 대부분의 온그 사람들이 노인들이세요. 뭐 돌아가신 아저씨 자신이 이제 정말 90 가까운 할아버지시고 또 지금 그 아줌마도 한살 어린 저희 아버지하고 동갑이었던 지금 87세시죠. 지금 그러고 그 아저씨가 88세셨네요. 그런 그 노인들 그러나 같이 찬양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장례식장이 슬픈 그러한 그 예배가 아니라 감사의 예배였고 소망의 예배였어요. 너무나 사실 감사했습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은 주님 때문에 복됐다. 그것이 그 장례식의 뭐랄까 고백이었어요. 그 가족의 고백이었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삶에는 별별 일이 많았지만 그 아저씨는 특히 젊었을 때그 장성한 그큰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거든요. 그 아들 죽었을 때그 아들이 장성해가지고 죽었는데 정말 그 부부가 그러니까 부모들이 그때 얼마나 아픈 경험을 했는지 슬픈 경험을 했는지 그래도 그 위에 서서 그들은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돌보고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었는지 모릅니다. 많은 고아들을 또 유학생들을 그리고 특히 한국인 선교사들, 목사들, 성도들을 도왔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분들 얼굴에 그 오늘 장례식장인데도 그 미소와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는 그 정말 이제 미망인이 됐지요. 그 아줌마와 그 가족들을 보면서 참 주 안에 산다는 것이 너무나 좋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우리가 의지하는 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니까. 그 아줌마가 남편만 의지하고 있었다면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앞으로 사는 게 막막했겠어요. 66년이나 같이 살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곧 다시 보게 될 것, 나도 그 길을 가게 될 것에 대해서 확신하기 때문에 남편이 이 세상의 수고함을 끝내고 주님 품에 안긴 거를 감사하고 또 남은 생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돌볼 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또 감사하고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셨다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장례식에 가면 참 많이 느낍니다. 주 안에서 그 믿음을 갖고 살다가 천국 소망을 갖고 떠난 그러한 그 사람들과 그 가족들이 그 장례식에서 보여주는 그 감사함, 그 기쁨, 그 평강, 그것은 정말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뭐예요? 복된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의 복이 건강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뭔가 유명해져서 정말 방백이 되고 귀인이 되고 뭐가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도움을 삼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둔 그 사람이 복되다. 그 인생이 복되다. 아멘입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로 판단하시며 주린 자에게 식물을 주시는 자시로다. 우리가 도움을 삼고 우리가 소망을 삼는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가? 그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는 그분은 진리이시며 그리고 그분은 성실하시며 그분은 정말 신실하신 그러한 분입니다. 그분 스스로가 진실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분이 정한 법 그분이 지키시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거짓이 없어요.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그냥 뜻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막을 자도 없고 그걸 방해할 자도 없습니다.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로 판단하시며 그분은 심판주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분의 심판, 그분의 판단은 항상 의롭습니다. 옳습니다. 공의로 판단하신다. 죄를 안 지면 법이 안 무서워요. 근데 죄진 자에게는 법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에게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 옷 입혀 주셨다를 믿는 자라면 우리가 지금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사는 그러한 새로운 나로서 하나님이 낳아주셨고 지금 살려주시고 키워주시고 계시다를 우리가 믿는다면은 우린 하나님 앞에 담대히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행위 의로워서가 아니라 내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입혀주신 그 은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것이 뭐예요? 죄를 구원하여 주시고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죄에서 떠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성령으로 살 수 있도록 해 주신 거거든요.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로 판단하시며 압박하는 자는 힘 있는 자요. 압박당하는 자는 힘 약한 자지요. 근데 사실 우리가 뭐에 가장 압박당하나? 죄에 압박당합니다. 죄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으면 우리는 어떤 데도 사실은 압박당하지 않아요. 우리를 종살이하게 한 게 지금 죄의 종이잖아요. 우리의 정욕과 욕심으로 이끌려 살면서 우리는 그냥 나의 소욕에 내 안에 정욕과 욕심에 내가 죄 그 종이 돼서 끌려다니는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에서도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 누가 옳고 그른지 그 모든 잣대 판단하는 그 잣대를 갖고 계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법도 있어요. 판단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그 법이나 그 판단에 죄라고 드러나지 않는 것도 하나님 앞에는 다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다 드러나 있는 거예요. 간음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 간음했으니까 돌에 맞아 죽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유대인들의 법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자를 향해서 돌을 들어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죄 없는 자 먼저 돌을 던지라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우리들의 마음을 비춰요. 너는 하시는 거예요. 너는 어떠냐? 형제들의 눈에 티는 보지만 그러나 너는 어떠냐?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 앞에 모든 인생은 다 죄인이고 모든 인생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으로 자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서만이 구원받고 죄에서 떠나 정말 하나님의 의로 사는 그러한 길이 열린 겁니다. 그 누구도 자기의 어떠한 행위나 공로로 그것을 얻을 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자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갈 자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악한 자, 죽는 자도 죽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살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히 죽지 않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원하기 때문에 회개하고 살아라. 살 수 있는 방법을 그분이 마련해 주신 거예요. 친히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정말 예수님이 땅에 구속제물, 화목제물로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신 처벌받아 주셔서 그 형틀에 십자가에 달려 몸을 찢고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루어 주신 것입니다. 모든 인류의 모든 죄값을.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모두 새 피조물이라. 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그래서 바울도 나는 이제부터는 인간적인 표준으로는 사람을 보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주린 자에게 식물을 주시며 여호와는 갇힌 자를 해방하시며 여호와께서 소경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객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지금 계속 소개하고 있는데 주린 자에게 식물을 준다. 먹을 거를 준다. 내가 배고픈지 아닌지 남의 배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사실. 관심도 없으면 보여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늘 관심을 갖고 계시고 늘 돌보시는 하나님. 정말 공중나는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이 인생을 먹이시는 하나님,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사실 이 지구상에 지금도 굶는 사람들 많아요.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거는 하나님 탓 아니에요. 우리에게 다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주신 거 서로 나누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나누지 않고 관심 없고 돌보지 않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정말 음식이 남아버리고 한쪽에서는 없어 죽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지구가 일일권 생활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돈 벌기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쾌락을 위해서, 자기 즐거움과 자기의 어떠한 만족을 위해서는 하지만 정말 나눔을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섬김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수고를 하는지 생각할 때 우리는 지금 하나님 탓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식물을 주시는 분이에요. 일본이 지진이 나가지고 해일이 일어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갑자기 정말 물에 쓸려가고 모든 것을 다 집을 잃어버리고 삶의 터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도 그 순간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움의 손길들이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관심을 갖고 도울 사람을 도우라고 하나님 하셨어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은 과부와 고아를 환난 때에 돌보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가족과 친족 돌보지 않는 사람은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악하다. 우리가 이 돌본다는 거는 상대방들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애정을 갖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랍니다. 의무와 책임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은 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니까 그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금 우리도 지금 하나님에게 받아서 사실은 사는 거거든요. 나 먹고 그냥 배부르고 음식 다 버리고 그러라고 한 게 아니라 없는 사람들을 하고 나누라고 주신 거거든요. 그래도 우리는 내가 샀으면 내 거요. 그거는 나 먹고 내 건데 버리면 어때요? 일본 사람들은 사실 참 뭐든지 조금 조금맣게 이렇게 해서 삽니다. 근데 제가 미국에 오니까 얼마나 버리는 게 많고 뭐든지 흩은지 야 여기는 어떻게 이러고 살지 싶은 거예요. 근데 미국에 얼마나 거지가 많아요. 미국에 얼마나 홈레스 사람들이 많아요. 얼마나 많은 나라에 가서 돕고 많은 것을 하는데도 또 어떻게 보면 한 군데서 그냥 막 버리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보릿고개가 있었고 한국에서도 정말 거지도 많았고 상위군인도 많았고 리아카 끄는 사람, 지게꾼, 산동네에 그 판자촌들 너무나 어려운 사람들을 바로 그냥 주위에서 봤습니다. 지금은 큰 건물도 많고 아파트나 뭔가 자동차나 모든 건물도 봐도 세계 어디다 내놔도 떨어지지 않을 만큼 뭔가 휘황찬란하고 높은 건물에 정말 모든 설비가 그리고 그 영상이나 모든 것들 앞서가고 그렇게 하고 유행을 따라 옷이나 먹는 거나 너무나 그렇지만은 그러나 정말 주린 자에게 식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잃어버렸다면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배불러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렸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게 되지요. 여호와께서 갇힌 자를 해방하신다. 정말 자기 생각 안에 갇혀 있고 물론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러한 그 조직, 그러한 그 독재 정말 모순된 그러한 그 억울하게 갇혀 있는 사람들 많지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도 많고 그러나 지금 직장이라는 거, 어떠한 제도 아니면 어떠한 생각 어떠한 선입관, 어떠한 룰에 잡혀있는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은 사실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입니다. 아까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우리의 그 조부라운 생각의 틀 안에서 우리의 선입견 안에서 그리고 우리들이 정해놓은 것 우리들이 만들어놓은 그런 전통, 조직, 뭐 여러 가지 세상에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세상에서는 그거를 안 지키면 거기에 갇혀 살지 않으면 오히려 해를 입는 것 같고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사실 그 위에 계세요. 하나님 안에서 산다는 거는 너무나 자유로운 겁니다. 자원에서 사람들의 그 구원을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의 종처럼 섬기지만 그러나 사람의 종이 되거나 어떤 그 룰이나 어떠한 조직 때문에 거기에 속해서 땅에 속해서 세상에 속해서 갇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갇힌 자를 해방시킨대. 소경의 눈을 여시고 보지 못하던 걸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하던 걸 듣게 하시고 알지 못하던 걸 알게 하시고 깨닫지 못하던 걸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적인 것,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도 간섭하시고 살리시고 치유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입니다. 비굴한 자를 일으키신다. 이 비굴한 자는 주저앉은 자입니다. 그냥 낙심하고 자존감을 잃어버리고 나 같은 거 하면서 그냥 주저앉아 있는 사람. 자기를 귀히 여길 줄 모르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일으켜 주신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내 눈에 귀한 너야. 그러니까 정말 너 자신을 귀히 여겨라. 귀한 게 있어서 귀히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니까 귀히 여겨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지금 이모로 저모로 간섭하시면서 손을 대시면서 살리시려고 애쓰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귀히 여기라랍니다.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니까. 이거는요. 남하고 비교해서 낫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저 사람보다 너가 나 그런 거 안 하세요. 우리는 자꾸 누구보다 나아야지 되고 상대적으로 빈곤감 느끼고 상대적으로 우월감 느끼고 상대적으로 열등감 느끼고 우리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눈은 그렇지 않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그 비하시키고 자존감을 잃어버리고 주저앉은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일으켜 주신다. 아니 그래 너는 쓸모없는 자야. 그래 너는 그런 자야. 쓸모없는 우리를 쓸모없게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고 맛빠진 소금이라고 밟히지 않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소금 맛을 내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 그게 일으키신다예요. 제가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고 여자라고 하나님 제가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하고 할 때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자를 쓸모없게 버려두지 않으려는 내 자비를 받으라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말씀이 제게 그냥 고개가 수그러진 거예요. 정말 버려져도 마땅한 쓸모없는 육체적으로 일단 자기 스스로가 어떻게 그 통증 자체도 감당이 안 되고 자기 삶 자체도 자기 아이들도 뭔가가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가 안 되는 그런 나 자신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게 하심으로 저를 듣게 하시고 또 말씀하게 하심으로써 지체들과 이어주시고 말씀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심을 저 자신이 보게 하시고 또 지체들이 보게 하시고 그럼으로써 살려주신 거거든요. 세워주신 거거든요. 지금도 자꾸 주저앉으려는 저에게 하나님은 또 말씀을 물려주신다 그럴까 말씀하게 하심으로 제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 정말 맛빠진 소금으로 버려져서 비굴한 채로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또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시며 이 의인은 행위 의롭다 하는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복음의 능력 안에 사는 그러한 의인이죠. 자기 의를 부인하고 내 안에 의로우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리우심을 좇아서 사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객을 보호하신다. 이 객이라는 게 나그네인데요. 일본말로는 항상 이 나그네를 재류 이국인 말하자면은 우리나라에 거하는 이방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리끼리라고 말하는 그 우리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 그게 객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 있는 이방인들이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나그네 객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거기에 지금 있게 하신 거예요. 지금 한국에도 많은 외국인들, 필리핀 사람들, 중동 사람들 와서 일하잖아요. 그리고 조선족이나 중국 사람들 정말 가난해서 옛날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서 일을 했는데 이민을 갔는데 근데 지금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돈을 벌러 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하나님이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들을 보호한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들으려면요, 하나님이 보호하는 사람을 우리도 보호하고,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자를 우리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이 돌보는 자를 우리도 돌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우리도 사랑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하고 같이 가는 그러한 일이에요. 고아와 과부를 붙들어 주시고, 고아와 과부는 이 세상에서 정말 의지할 곳 없는 그러한 입장의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그런 지금 가족관계 속에서 시스템이라는 게 부인은 그 남편이 있어서 남편의 그늘 아래 보호 아래 사는 거고 또 아이들은 부모의 그늘 아래 사는데 그 그늘이 없어진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붙들어주신다. 그래서 사실 주 안에서는 과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남편이 되어주시고 고아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주 안에서는 고아도 없고 과부도 사실은 없어요. 그리고 부모 있다고 하나 남편 있다고 하나 또 또 주 안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한 한 가족이 있고, 그리고 그 혈육으로 된 거, 또 그 사람의 그 관계 속에서 부부가 된 그것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면에서는 가장 그 이해관계가 뚜렷한 입장이지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제일 먼저 그 파괴된 관계, 그것이 부부입니다. 서로 자기 유익을 거건, 여자는 사랑해달라고 사모하는 저주를 가졌고 남편은 지배하는 저주를 가졌고, 거기에서 항상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 안에서 하나가 되면, 그리고 그 부부 관계는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배치 속에 남편은 머리요, 아내가 그 남편을 머리처럼 순종하고 그 따르라, 섬기라, 그리고 또 남편은 아내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정말 교회를 위해서 그 목숨을 버린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한 그 말씀 속에, 서로가 복종하라라는 그 말씀 속에서 서로가 순종하면, 거기에서 주 안에서 하나 된 아름다운 부부관계가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거는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여자 남자의 관계 속에서 부부는 사실 가장 이해타산이 많고 가장 감정적으로 그 갈등이 많고요, 같이 살지만 가장 많이 문제가 있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서로 뭐 왼수야 하고 말들을 막 하고, 정말 그 서로들의 상처가 그 살아온 만큼 얼마나 그게 나타나 있는지 몰라요. 그런 거 이러고 볼 때 할아버지들이 참 불쌍하다 생각이 되고요. 아무 소리도 못하고 허허 웃는, 그래야 그 할머니한테 그래도 붙어서 밥이라도 얻어먹으니까, 사는 동안에는 그 할머니들이 또 눈물 흘리고 너무나 그 할아버지들 때문에 힘들었을 텐데,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남편 삼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아서 우리의 남편도 우리의 아내도 언제든지 사랑하고 언제든지 그 서로 하나 될 수 있는 능력이 그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사람의 정이 계속 가는 일도 없고, 사람의 어떠한 결심이 계속 스스로 지켜지는 사람 없어요. 아까 그 오늘 장례식간 아저씨 아줌마가 66년을 같이 살았다고 제가 그랬는데, 얼마나 많은 스토리들이 있겠어요. 그러나 주님 안에 있으니까 그 많은 스토리와 상관없이, 삶의 스토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들을 아름답게 하시고 그들 안에서 선하게 하시고 그들 안에서 하나됨을 지키게 하시고 그들에게 정말 그 자비로 긍휼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그럼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소망 삼아 사는 그런 복됨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악인의 길은 굽게 하신다.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이길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어느 날 그들이 붙잡고 있는 그것들은 정말 바람에 날아가는 겨 같고,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나타나게 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걸 굽게 하십니다. 세상 거를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세상 권력을 의지하고 그러한 그 모든 삶은 다 넘어지게 돼 있고 다 그것과 더불어 파괴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시온아 여호와 내 하나님은 영원히 대대로 통치하시리라. 하나님은 지금도 영원토록, 과거도 미래도 그분은 영원토록 하나님이시고 영원토록 주권자시고 영원토록 의로우시고 영원토록 사랑이시고 영원토록 공의로우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돌보시며 영원토록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의 왕 주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모든 마음이 내 생전에 나의 평생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복된 삶,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양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오늘도 찬양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정말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얼마나 굉장하신 분인지, 얼마나 자상하신 분인지,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 얼마나 우리의 그 아픈 것, 가려운 것, 우리의 형편을 아시며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에게 정말 낮의 해가 또 밤의 달이 우리를 해하지 아니하도록 지키시는 분인지, 우리가 조그만 바람에도 흔들리기 쉬워 넘어지기 쉬운 그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늘 두리번거리며 갈 길 잃어버리는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사 이것이 내 길이니 따라오라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오직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